오케이. 로마서를 잠깐 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무려 장터가 있고 해서 제가 오래 하진 않고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9장에 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어떤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9장, 10장, 11장에 와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생뚱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왜 이것이 나오는 것이냐면 지금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 로마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이제 받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이제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어떤 혈통적으로 어떤 민족에 속해 있었건 관계없이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우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뭐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참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열두 족장을 이렇게 참 내시고, 그래서 그들의 이제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참 특별한 백성으로, 그야말로 이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받은 이제 백성으로, 특별한 민족으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할례의 언약도 주시고 안식일의 어떤 표적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주시고 뭐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우린 도대체 뭐가 특별한 거지? 이제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제 끝인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함이 남아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한 어떤 답변으로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제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보는 분에 따라서 이것을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얘기, 10장은 현재에 대한 얘기, 11장은 미래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모든 구절이 다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보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의 그 이 앞부분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에 걸쳐서 그들이 왜 특별한지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그 양자 사무심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아들 로 불리는 그 양자 사무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겐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었다. 성경에 커버넌트, 언약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유대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또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것만 해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대단히 정말 놀랍고 특별한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율법을 이들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들에게 맡기셔서 이들이 그것을 보존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성막과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고 절기들을 알려주시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이제 섬겼다. 그 다음에 또 약속들이 있었다. 약속들은 뭐 언약과 이제 비슷한 그런 맥락이긴 한데, 언약이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면서 조금 더큰 어떤 덩어리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자잘한 그런 약속들도 자잘하다고 표현해서 좀 뭐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약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그것도 하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도 이제 그들의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는 그런 이제 조상들이 다 이제 유대인에게 속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이들이 이제 메시아를 배출한 민족이다. 참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 예수님이 게르만족에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게르만 민족들이 자기들이 진화론적으로 대단히 우세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그걸 뭐라 그래야지 되죠? 종족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민족? 다른 모든 족속? 뭐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죽이려 그랬고,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제 특별히 또 흑인들은 더 열등하고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나름대로 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칭 우수한 그러한 민족에서 어떤 다른 민족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내신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메시아를 내셨다. 참 놀라운 특권인 거죠. 놀라운 특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동방의 등불이라 불리는 이 한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메시아가 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무지하니까 사람들이 문선명이 메시아네, 뭐 무슨 뭐 이만희가 뭐 메시아네, 뭐 이러면 이제 안상홍이 뭐 하나님이네 하면 뭐 그냥 다 그런가 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9장에 6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사실은 9장의 포인트가 이 구절입니다. 9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요 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요게 지금 9장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에서 8장까지 죄 문제를 다루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혈통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건 관계없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다는 것을 논증하고 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로 받은 특권이 뭐냐, 나은 점이 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을 향해서 9장 지금 1절부터 해가지고 5절까지 그걸 논증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이런 이점이 있고 이런 이점이 있고 해가지고 8가지로 논증을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 이제 유대인이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특권을 얘기한 거고, 유대인이 받은 특권을 얘기한 거고, 이제 구원의 문제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원하신 경륜 안에서 그러면은 유대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후부터 이후 시점부터의 유대인의 그럼 의미가 뭐냐, 이제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맺으신 그 언약, 그거는 영원히 효력을 영원히 유지한다. 그게 효과가 없어진 게 아니다. 효력이 끝난 게 아니다. 유대인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그건 지속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대주의적 입장이 아닌 다른 신학, 특별히 한국에서 이제 제일 조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그 언약 신학, 이런 신학들이 이제 잘못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학과 어떤 칼빈 신학은 사실 뭐 이제 비슷한 면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보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일치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AD 70년 이후로 전 세계로 다 흩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들과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을 때 그런 이 언약들, 다윗 언약, 뭐 이런 것들, 유대인과 맺으신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다 상속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 이게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 전혀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믿음에 관한 한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에 관한 한.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육적 조상이,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믿음에 관한 하는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성경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 그러면은 이렇게 참 범죄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다 흩어지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할 때,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뒷부분에,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는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 볼때이참 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볼때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각은 왜 그렇게 생기는 거냐면, 무조건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났으면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막 이렇게 잘못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과는 하나님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삭의 자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이삭의 라인 중에서도 야곱의 라인.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이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또 아들이 누가 있죠? 이스마엘이 있고,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또 그두라라는 또 첩을 또 나중에 또 얻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또 그게 아마 여섯인지 열둘인지 여섯인가요? 그 민족들이 또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쭉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삭 때에도 그러니까 이제 야곱 때에도 야곱 말고 에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막 불어나는 자손들도 많거든요. 거기도 열두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랍권이죠. 그게 다 아랍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면서, 저쪽에 어디 27절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예, 또 29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런 남은 자, 어떤 남겨두신 한 씨, 이런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걸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엿장수 맘대로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시냐 했을 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보니까 이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미리 예언이 돼 있었고, 13절에 보니까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막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그냥 선택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선택에, 하나님 임의의 선택에 그 예를 누구를 드는 거냐면, 이제 파라오를, 얘기를 드는 것이죠. 17절에.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의 예를 드는 게 토기장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에게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맘대로 그릇을 만들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지어 파라오도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 이 패턴은 하나님이, 아까 이제 오전에도 이제 설교 말씀할 때 이제 나온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부패해 갈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특별했나요? 아니에요.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쓰시고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일으켜서 쓰셨어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파라오도 그렇게 쓰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사람들을 진흙 그릇에 비유해 보자면 하나님이 하나의 그릇은 귀하게 만들어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의 그릇은 만들어서 얼마든지 천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거 봐라. 장로교 교리가 맞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예정론이 맞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창세전부터 참 유기하시기로 이중 예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지금 여기 이 예를 든 파라오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라오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한 개인의 어떤 영원한 영적 구원을 얘기하시는 그런 문맥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개인 구원에 이렇게 연관을 시킴으로써 장로교 그 칼빈주의 교리에 이렇게 이제 걸려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뒷부분에 가서도 이것이 무슨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 다시 한번 그 이제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제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도구로 선택되는 문제와 개인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한 장에 써놓긴 했지만 분리해서 이제 이렇게 30절부터 이제 말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를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는 그 포인트가 그 앞에서 무슨 토기장이 얘기를 하고 파라오를 내가 선택해서 내 도구로 썼다 뭐 이런 얘기며 또 내가 야곱은 사랑했는데 내 에서는 미워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실 때 이것은 개인의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어떤 도구들에 관한 하나님이 도구를 선택하시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33절에 말하는 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건, 혈통적으로 이방인이건, 혈통적으로 야곱에게 속해 있건, 에서에게 속해 있건, 그렇죠? 그드라의 씨건, 뭐, 이게 사라의 씨건, 관계없이 한 개인이 구원받는 문제는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이제 그 말씀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저도 뭐100%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찬송 중에 한 곡만 더 하시고 마치십시다. 718장. 예. 오늘 피어 따지는 718장입니다. 예,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예, 718장. 오늘 피어 따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앞으로 다시 가십시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평안을 주신 주님,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피어 따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과 함께 하시네. 우리 마 이쪽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마음속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평안을 주신 주님 조금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그대로 했을 때 저 앞쪽으로 가서 한 번을 더 이제 반복하는 것인데요. 제가 조금만 짧게 했습니다. 네, 오케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또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간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참 필요한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 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을 저희 삶을 통해 입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을 저희 지체들이 참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